지난주에도 소선지서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12개의 책이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전체를 엮는 주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날에라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이것이 12 소선지서를 묶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12소선지서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2개의 책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서가 제일 늦게 쓰여졌다는 그런 이제 순서 흐름은 없습니다. 물론 말라기서는 제일 늦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책들이 비슷한 배경인데 역사적으로는 다소 다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의 침공인지 바벨론의 침공인지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 내용은 좀 비슷하죠. 어차피 외적이 침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2소선지 가운데 중요한 배경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말 그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무너졌죠. 다윗이 그렇게 오래 준비했고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다해서 지은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2소선지서 중에 또 하나의 목적은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그 학개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재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해야 될 1순위의 의무요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막상 성전을 다시 지으려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어서 성전 짓는 일이 많이 뒤로 밀려졌죠. 자, 오늘 학개서 2장을 볼 테인데 1장에도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학개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축할 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전을 건축하는데 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모습을 6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6절의 모양은 마치 돈을 구멍이 뚫어져 있는 전대에다 넣어서 모아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돈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줄줄줄줄 새나가겠죠. 돈이 모일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 은행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옛 문화이죠. 그렇듯 성전이 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세워질 수 없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돈을 모을 수 없는 구멍이 뚫어진 전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전은 꼭 다시 지어줘야 됐죠. 근데 다윗과 같이 성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재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미약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8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성전 짓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재건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드디어 뭉쳐져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총독 누구? 수룹바벨.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수룹바벨. 또 하나 기억해 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이 장군 여호수아가 아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자, 오늘 완공된 성전, 이 성전의 모습이 3절에 보니까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 3절,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오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게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의 실태였습니다.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학계서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우리 이전에 읽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학계서와 에스라서가 같은 시대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여전히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뒤에 와서 성벽을 완성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다소 작았다. 진짜 성벽은 느헤미야가 둘러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이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성벽이 아니라 삶 속으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세우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성벽 재건이었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 결론이죠. 제가 한 2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틈틈이 전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마음이 흐뭇합니다. 학계가 지은 성전은 작았습니다. 사실 에스라 시절에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3장 8절 또 14절 이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에 이런 기초를 닦았을 때 지대를 놓았을 때 옛날 분들은 첫 번째 성전을 알던 분들은 아 이게 뭐야 하고 지대가 놓여질 때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성전을 모르는 세대는 지대가 놓여질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다 드디어 해냈다 하면서 기뻐서 울었어요.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내면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사독하실 때 이 장면을 꼭 집어보시기 바래요. 에스라서의 아주 백미인 장면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한 세대는 슬퍼서 울고 한 세대는 기뻐서 울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옛 성전을 모르던 새로운 세대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진 겁니다. 학계서의 임무는 성전을 짓는 일이 어려울 때 어려워서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에게 성전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도전 이외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지어진 성전이 초라한 것을 보면서 그 성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세대, 낙심하는 세대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려주는 탁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해서 했어. 난관을 무릅쓰고 했어.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초라해. 그래서 딴 사람들이 에게 그래. 스스로 생각해도 아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다음에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다 살은 다음에 인생 커리어를 거의 끝내갈 무렵에 돌아보니까 성실하게 살은 것 같았는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푹 꺼지는 낙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다 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쟁력이 다른 자녀들처럼 탁월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푹 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느끼는 경험이죠. 3절 그 내용이 거기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한 85세 된 분들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데까지 70년이 걸렸거든요. 옛 성전을 한 10대쯤 봤다면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옛 성전을 눈으로 본 세대이죠. 이 성전을 본 세대가 보기에는 포잘 것 없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세대가 보기에도 그저 기대하던 성전에 비하면 포잘 것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의 낙담이 있는 분들에게 준 말씀이란 사실이죠. 결론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까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당시에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했던, 인간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성전보다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성전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개서를 통하여 준 위로의 메시지면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에도 나중 영광이 지금보다 더 크리라,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충영교회도 나중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런 언약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학계는 가르쳐주고 있죠.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계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4절과 5절 사이에 숨겨져 있지만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5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네, 5절도 읽으십시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 가지 나왔죠?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내가 왜소하게 느낄 때,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학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은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되세요? 우리는 자꾸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37편 24절 말씀, 너희가 넘어지나, 저는 이걸 바꿔서 항상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읽어요. 너희가 넘어지나, 내가 자주 넘어지나,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으심이라. 붙잡기만 합니까? 일으켜 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성도입니다. 참성도의 표지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을 붙들고 늘 일어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이죠. 왜? 성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망은 끊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왜소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해놓은 일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도 내가 한 일이 참 부족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성경에는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이게요, 연결되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 가득해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26장 24절,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저 찾아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읽으십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이삭에게 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승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삭을 붙드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익숙한 말이죠. 이 익숙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 생생한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요,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8장 15절 자막이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물러갔겠습니까? 물러갔어요. 근데 야곱이 참 이 부분도 성경이 정말 깊은 곳을 다뤄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1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베델에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음속에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겹줄 신앙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자꾸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이 믿고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겹줄 신앙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 삼겹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아시죠? 혼자 있으면 전쟁하면 저, 둘이 있으면 싸움 전투 능력이, 그건 제 해석이에요,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로 늘어나, 셋이 있으면 여덟 배로 늘어나. 그래서 세겹줄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세겹줄이 뭐라고요? 굳세게 하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절을 사모해야 될 구절입니다. 구절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저는 이 구절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적어도 두 분 알고 있어요. 한 분은 누구냐면, 제가 처음 목회를 LA에서 시작했을 때 이제 30대 후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95세 권사님이셨는데, 이 95세 권사님 집에 가끔 신방을 했어요.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면 오히려 은혜를 받는데, 이 권사님이 입에 성경 말씀이 많이 붙어 있으세요. 많이 붙어 있는데 그중 입에 달달달달 붙어 있는 게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붙드시라는 의미고.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입에 달달달달 외우시는데 제가 굉장히 친근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입에 붙여서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셨어요. 자, 이제 소개해드려야 되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지금 읽으시면서 조금 아 그런 거야? 이러시는 분은요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정말 고통 중에 우리가 붙들 말씀 세 가지 정도 있다면 이거 그중 하나입니다. 정말 내가 당장 내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도움 어디서 구하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심장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연약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실제 환경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약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도전하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힘을 얻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딱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과정이 굳세게 하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용기를 늘 얻는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굳세게 할 때 어떻게 굳세게 하냐면 용기를 마음속에 늘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부분은 느헤미야서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냐면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 쌓는 거를 자기가 담당했어요. 그때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때 쓴 단어가 중수하다예요. 중수하다. 기억나십니까? 중수하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내년에는 꼭. 이때 쓰인 동사가 히브리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이 단어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굳세게 하는 겁니다. 굳세게 할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굳세게 할 근거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죠. 5절이 그 얘기였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그 다음 잘 보셔요.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무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과 영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머물러 있게 함으로 우리는 굳세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름으로 우리는 굳세지는 것이지 내 고집으로 굳세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을 학계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을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의 머무름으로 두려움 없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굳세게 된 것처럼 너희도 이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굳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정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계속하여, 계속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때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이, 학계가 성전을 재건할 때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멘 되시겠어요? 네. 중형교회 머물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머물러 계신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중보됐는데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학계 시대 때까지 계속이 됐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된 언약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약속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약한 말씀과 영이 함께함으로. 흥미로운 부분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영이 함께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뭐가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게 뭐냐면 구름입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쫙 껴 있었죠. 아시죠? 시내산에 구름이 쫙 껴 있었고, 이 구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차단막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주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 구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영으로 바꾼 겁니다. 시내산의 구름으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다. 아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소망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져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에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해놓고 손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삶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계안에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채우게 할 때, 그때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로 가면 성전이 비록 왜소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적게 재건이 됐지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열심히 산 결과가 적은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굳세게 된 자, 함께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6절서부터 나오는데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진동시킨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다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시킬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며 그때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야. 적어 보이는데 엄청나지 않아요? 진동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만국의 보화들이 작은 성전으로 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충영교회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크게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멋지게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작고 왜소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 겁니다. 겸손하시죠? 우리 지금 참 겸손하잖아요. 눈에 대단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화들이 자동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 연약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잖아요. 겉이 너무 화려하고 삐까번쩍하면 그 안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외모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정말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겉이 너무 크고 화려하면 그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겉이 크고 화려하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잖아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우뚝 서져 있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구경은 했지만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참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보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보화가 성전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성전의 겉모습은 옛날만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은 옛날보다 더 멋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사지 마시는, 껍데기로 살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화려한 것에 만족하지 않은, 물론 그럴 거예요. 껍데기도 화려하고 속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제2차 성전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려면 겉이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의미 있는 선포를 하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을 준비하시고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집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재물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2차 성전을 초라하게 지은 게 아니란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과 금이 하나님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인정이 되십니까? 많이 가지신 분은 인정하기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용자해 주신 거예요. 어느 유명한 구약학자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자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잠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용자해 주신 거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이 나중,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때 더 큰 영광의 핵심은 평강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창립 71주년입니다. 다음 주는 성찬 주일이고 성찬 끝난 다음 금요일날 9월 6일날 우리 성도님 금요집회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충현 다음 우리 과거의 역사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의 역사가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온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장 계획은 성전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마음에 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도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침투되는 이것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2차 성벽이 세워질 때부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 성벽, 넓어지는 성벽 안에 이방인들이 반드시 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늘 우리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믿지 않는 영혼들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예언하고 확인했고 학계가 중간에 그 사실을 증언해 준 것처럼 언약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굳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두렵게 안 하실 때 그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머물러 계심,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나중 영광은 화평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본분, 굳세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는 삶을 통해서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